제53장 판정의 신뢰 49번째 형제의 간증. 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1937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는 매우 열심히 있었는데 후에는 왠지 모르게 점점 냉담해지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시기가 되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지만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집회에 나오라고 권했지만 나는 계속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한마디만 부르짖었을 뿐인데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8장을 읽었을 때 나는 자신이 주님을 판 유다와 같이 실로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자였음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후에 아이가 병이 나서 나는 여러 방면으로 기도했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의문을 품었었습니다. 이후에 나는 아내와 자녀보다 주님을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네 형제님의 논평. 형제는 반드시 영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영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일을 판정해야 합니다. 소위 판정이라는 것에는 바로 분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생각을 사용하여 판정을 하고 다음에 영을 사용합니다. 나는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을 사용하고 그런 다음에 생각을 사용하여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생각만을 사용한다면 심리학자가 됩니다. 우리의 영은 사용할 수 있고 마치 도장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습니다. 나는 유성화 형제가 제 1기 간증고에서 말한 영은 이해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영이 조용하고 비어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한 것이 옳은 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으로 하여금 당신의 영 안에 새길 수 있게 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특별한 부분을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이 어떠한 방해를 받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에서 사역자들은 조만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사람의 병의 증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사람의 실정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쉬지 않고 당신의 영을 사용한다면 당신의 온 존재는 천필의 말이 있지만 곧비 메어 있는 것과 같이 조용히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 때 당신은 강한 영으로 상대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려면 영을 사람을 인식하는 귀관으로 삼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 형제에게는 영이 이해하는 귀관이 아니며 생각만이 이해하는 귀관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생각을 사용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사람은 영을 사용할 수 없고 혼란스러운 사람도 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은 바로 우리가 인상을 얻는 기관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즉시 생각을 사용하여 이 인상을 해석해 낼 수 있습니다. 마치 사진 필름을 화학약품에 한번 담그면 영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음성이 다 멈출 때 비로소 멀리서 들리는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영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모든 정신을 귀에다 집중하여 멀리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다른 소음에 방해를 받으면 분명하게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상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하고 허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속에 있는 영이 잔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첫째는 영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걸어온 길은 물론 곧고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더 깊은 공과를 받아들이고 한 차례의 깊은 다루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차례 깊은 허물어짐이 있은 연후에 다시 성령의 다스림이 있다면 당신은 영적인 길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충분히 깊이 허무신 후에 더 깊은 파세와 사소한 파세를 얻게 하심으로 당신이 걸어가는 길을 더 곱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연이어 다루심을 주시지만 그가 충분히 깊어지는가는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당신의 그 한 차례의 물러남은 주님의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당신을 다루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만 죄를 범하는 것도 역시 유익이 됩니다. 때로 실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실족해도 일어나야 할 뿐 아니라 실족한 일에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이후에 당신에게 다시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하를 막론하고 물이 더 깊이 흐를 수 있도록 도랑을 깊게 파야 합니다. 많은 넘어짐은 다 당신 자신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에는 나름대로 유익이 있으며 넘어지지 않는 것도 또한 유익이 있습니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를 배워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넘어지게 된 것에 대해 공과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넘어져도 성령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이 주인을 떠나는 그런 예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더 깊은 의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울 뿐 아니라 지난번에는 죄를 범했지만 지금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공과를 배울 뿐 아니라 넘어진 후에 또 한 번의 넘어짐이 있더라도 여전히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날마다 허물어지고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건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자신의 기계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다 허물기 원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의 실족을 인하여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의 확신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파쇄하시기를 구합니다.